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한테 군대 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냐라고 물으면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인 제대하는 날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늘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이 스가랴에서는 무려 2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7번이나 이 그날과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인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날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그 모든 전투를 의미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자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 환난이 임하는 그날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이 감람산에 서시게 되면 이 감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반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남은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 골짜기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이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 어떤 지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나오는 그 아셀. 근데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고요함, 평안함, 안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심판의 고통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움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어제 한 장로님 가정을 제가 심방을 했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으세요. 97세. 예, 97세. 저희 교회 남자 분들 중에 가장 고령이신데 고향이 평양이십니다. 예, 평양이셨던 이 장로님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부모님은 그리스도인답게 가난한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살폈던 분이셨습니다. 또 장로님은 주일이면 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양에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공산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사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결 처형자 명단을 들고 마을마다 다니며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님과 장로님도 붙들려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이 즉결 처형 명단을 손에 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님께 그 옛날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슬쩍 장로님 부모님과 장로님의 이름을 슬쩍 지우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문제 없으니 풀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 사람이 장로님 댁으로 이제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한테 내일 재검열이 있을 거니까 이 마을을 떠나라, 피난을 가라 라고 귀뜸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이 장로님 어머니가 손수 전도서 11장 말씀을 손으로 써서 손에 쥐어주면서 야 서울 삼촌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 성경 말씀을 손에 쥐어주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들은 말씀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손에 들고 몇 날 며칠 걸려서 서울로 피난을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전쟁 중에서도 살아나고 오늘 이날 이때껏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골짜기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빛이 되어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라바라는 말은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예루살렘만 높아지고 모든 땅들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니시는 다시는 저 거주하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저주는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죄가 진멸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나 저희 가정도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인생의 깊은 터널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서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보아도 잘 되지 않아 실패와 상실감만 깊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캄캄한 어둠 속의 동굴이 아니라 저 멀리 빛이 보이는 터널입니다. 지금은 어둠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고통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한숨 짓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